사람처럼 막 훌쩍 점프하고 공중제비 도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 다들 한 번쯤 보셨잖아요.
아, 네. 저도 봤어요. 엄청 신기하죠.
네. 그런데 이 첨단 로봇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핵심 관절을 그 기름때 묻은 거대한 프레스 기계로 자동차 부품이나 찍어내던 전통 제조업체가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와, 그거 진짜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긴 하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파헤쳐볼 자료는 2026년 6월 25일자로 작성된 현대모비스의 경영지원 담당, 그러니까 HR 기획과 운영 직무를 심층 분석한 보고서거든요.
네, 이 자료가 우리한테 던지는 미션이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거대한 쇳물과 기어 중심의 전통 기업이 어떻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지 추적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폭발적인 진화의 배후에서 뭔가 조용히 서류만 만질 것 같던 인사부서가 어떻게 이 모든 변화를 지휘하는지 그 숨은 엔진 역할을 들여다보는 거군요.
맞아요. 단순한 자동차 부품 회사의 뻔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격변하는 산업 트렌드 속에서 우리 일터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신 여러분을 위한 아주 완벽한 지적 여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조직과 사람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 회사의 지각부터 열어봐야 하잖아요. 자료 첫 장에 나오는 2025년 실적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매출 규모가 엄청나죠?
네, 연결 매출이 무려 61조 1181억 원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인데 이 거대한 덩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새 차에 들어가는 모듈과 핵심 부품을 만드는 제조 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차량 수리에 쓰이는 AS 부품 부문이죠.
맞아요. 근데 이 두 기둥의 수익성을 들여다보면 약간 기형적이라고 할 만큼 극단적인 비대칭이에요.
아주 극단적이죠. 매출 덩치 자체는 제조 부분이 47조 원대로 압도적인데 막상 회사의 현금을 쓸어 담는 건 13조 원대 매출을 내는 AS 부문이거든요.
아, 수익률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이 AS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26.3%를 기록했습니다.
와, 26%요? 제조업에서 그 정도 마진이면 거의 뭐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이 구조를 설명하는 그 프린터란 잉크 카트리지 뷰가 자료에 나오는데 그게 딱이더라고요.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마진박한 새차 부품은 프린터 본체고 고장날 때마다 부품사가 부르는 게 값인 AS 부품은 잉크 카트리지라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요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새 차를 잘 안 사고 타던 차를 오래 타잖아요.
아, 차량 노후화.
네, 거기에 환율 효과까지 겹치면서 잉크 장사가 말 그대로 대박을 친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뇌정지가 온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그 핵심품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같은 분기에 무려 1213억 원이라는 막대한 적자가 났어요.
네, 심지어 현대차나 기아 같은 든든한 내부 시장 비중이 75%나 되는데도 말이죠. 외부 수주도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요.
2025년 4분기에는 또 엄청 수주가 터져서 91억 7천만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AS 부품으로 이렇게 돈을 잘 벌면 상식적으로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장 내년만 본다면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요. 왜 굳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마진도 안 나오는 모듈과 핵심 부품에 매달리는 걸까요?
납니다. 10년 뒤에도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그 길밖에 없거든요. 지금 자동차 산업은 100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완전 판이 바뀌는 거군요.
네,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보시나 GF 같은 기존의 강자들조차 지금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기계공학 엔지니어들을 내보내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우면서 수익성 악화를 견디고 있죠.
내연기관이라는 익숙한 모델을 버리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로 넘어가기 위한 일종의 막대한 입장료를 내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 입장료를 안 내면 파티장 문은 영원히 닫히는 겁니다.
와, 적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였군요. 그럼 그 입장료를 내면서까지 쫓아가야 하는 메가 트렌드가 도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좀 보죠. 자료 보니까 전동화 기술이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전동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PA 시스템, 그러니까 모터나 감속기, 인버터 같은 핵심 장치를 아예 내부에서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내재화 단계에 진입했죠.
하드웨어도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엄청 비중 있게 다뤄지던데요.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권력이 엔진에서 코드로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스마트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되는 거 생각하면 딱 맞겠네요. 무선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차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이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자율주행 기술도 기계적인 틀을 완전히 깨고 있어요. 자료에 나오는 X-by-wire 기술을 보면요.
아, 문전대랑 바퀴가 물리적인 쇠막대로 연결된 게 아니라 전선으로만 연결돼서 신호로 제어한다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물리적 연결이 끊어지니까 차 안의 공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간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엠빅스 7담령 같은 전장 부품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앞유리 전체가 거대한 홀로그래픽 윈드쉴드로 변해서 증강현실 띄워주고 조수석에선 영화 보고 게임하는 식이죠.
자동차가 진짜 굴러다니는 오락실이나 거실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미래 비전 앞에도 거시적인 지뢰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 눈에 띄시던가요?
그 2024년에 전기차 수요 정체되는 캐짐 현상 때문에 좀 얼어붙었잖아요. 2025년에 한국 시장이 51% 반등하면서 회복됐다고는 하는데 통상 불확실성 리스크가 아주 큽니다.
아, 미국 무역 대표부 관련 내용 말씀하시는군요.
네, USTR이 무역법 301조 근거로 12.5% 추가 관세 예고했다는 내용이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뭐 양국의 정치적 스탠스가 옳다 그르다를 대변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 12.5%라는 정책적 변수가 기업의 비즈니스와 마진에 얼마나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관세는 수익성을 그냥 증발시켜버리는 통제 불능의 변수거든요. 얇은 마진으로 버티던 제품들은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서죠.
그럼 이 척박한 거시 환경을 돌파할 방법이 있나요?
결국 아무나 못 따라오는 독보적인 고부가가치 신사업으로 도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서두에 말씀하셨던 로보틱스 사업입니다.
아, 여기서 그 뜬금없어 보이던 로봇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납품한다는 거요?
대당 무려 $25,500 규모죠.
이거 발표나고 주가가 하루 만에 18.43%나 폭등하면서 시장이 막 열광했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어떤 거죠?
아니, 아무리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도 자동차 브레이크나 쉐시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사람처럼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을 어떻게 직접 설계해서 납품하는 건가요? 너무 뜬금없는 도약 아닌가요?
겉보기엔 완전 다른 분야 같지만 기술의 뿌리를 보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생각해보세요. 주변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고 상황을 판단하는 전자제어기, 그러니까 ECU가 있고 그걸 실행해서 바퀴를 굴리는 구동 모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 자동차를 수직으로 세워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보세요. 자동차 센서는 로봇의 눈과 귀가 되고 제어기는 뇌가 되고 구동 모터는 사람의 관절, 즉 액추에이터가 됩니다.
와, 자율주행체를 세로로 착 접어서 세우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수십 년간 다뤄온 정밀 제어 기술에 방향만 살짝 틀어서 산업 간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결정적 장면인 거죠.
기술적 메커니즘이 똑같다니 왜 주가가 폭등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조직과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회사가 이런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와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이려면 예전 기계 중심 인력만으로는 답이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여기서부터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갈 진짜 사람, 즉 HR 부서의 역할이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새로운 DNA를 이식하는 작업이군요.
맞습니다. 기존의 쇳물 중심 DNA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교체하는 게 2020년 HR 부서의 가장 무거운 임무입니다.
자료 보니까 새로운 인재상 4C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협업, 도전, 창의, 그리고 융합. 특히 저는 이 융합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확 갔습니다.
융합 능력이 지금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니까요.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심지어 심리학이나 디자인까지 전혀 다른 지식을 하나로 엮어낼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문화도 완전히 뜯어고친 거군요. 1만 명 넘는 대기업인데 전면 재택근무에 유연근무, PC오프제, 그리고 직원들이 직접 만든 룰이라는 모행까지 선제적으로 도입했고요.
네, 제조업 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뼈 때리는 지적 하나 해볼게요. 쇳가루 날릴 것 같은 거대 제조업체가 갑자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처럼 우린 행복하고 유연하게 일해요 라고 나서는 거 솔직히 이거 요즘 젊은 애들 눈길 끌어보려는 대회 홍보용 PR 포장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현장을 보면 단순한 복지나 포장이 아닙니다. 이건 PTU기는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이에요.
아, 생존 전략이요?
회사가 영입하고 싶어하는 최상급 AI 개발자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랑 저울질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경쟁 상대가 동종업다 아니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우린 9시 출근에 상명하복입니다.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유연한 문화는 훌륭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한 필수적인 채용 브랜딩 무기입니다.
듣고 보니 진짜 낭만이 아니라 살기 위한 발버둥이 맞네요. 근데 기획팀의 이상과 현장은 늘 충돌하잖아요. 2026년 HR 트렌드랑 노사 환경 분석한 부분 읽다가 극심한 모순과 아이러니를 발견했습니다.
노사 갈등 부분 말씀이시죠?
네. 일단 HR 트렌드를 보면 상위 500대 기업 86.7%가 인사평가에 AI를 쓴대요. 피플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연차가 아니라 뾰족한 직무 스킬 중심으로 철저히 평가하고 보상한다는 건데
철저하게 객관적인 직무 가치 중심으로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죠.
근데 노사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은 정반대입니다. 2026년 노사쟁점을 보면 정년 65세 연장 요구에다가 잔업수당 구조 없애고 무조건 고정으로 돈을 주는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완전 월급제 요구의 배경이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뇌정지가 또 옵니다.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그 찬란한 로보틱스와 무인화 혁신이 공장 노동자들한테는 특근이랑 내 일거리가 사라질 거라는 극심한 공포를 준 거잖아요.
네,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일을 대신해도 내 임금은 유지해달라고 완전 월급제를 요구하는 거고요. 와, 기술 발전이 투자자한테는 축복인데 노사 관계에서는 완벽한 양날의 검이네요.
지금 짚어주신 그 지점이 현대모비스 HR 부서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고난도의 방정식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네.
한쪽에서는 수억 원 주면서 빅테크 출신 AI 개발자 모셔와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AI 로봇 때문에 불안해하는 1만 명의 현장 직원들을 달래고 설득해야 합니다.
와, 혁신을 밀어붙이면서 조직 분열도 막아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전환기 조직에서 기존 구성원의 불안을 달래는 걸 변화관리라고 하는데 이게 왜 2026년 HR의 핵심 역량인지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리스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느끼실 겁니다. 물론 저희가 노사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상과 비즈니스 리스크를 짚어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철저히 중립적인 팩트로서요. 자, 그럼 인사 담당자들 매일매일이 진짜 전쟁터일 텐데 이 복잡한 갈등 속에서 실제 HR 기획 및 운영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자료 보니까 HRM이랑 HRD로 나뉘던데 야구팀에 비유하면 딱 이해가 쉽더라고요.
아, 구단 프런트랑 코치진 비유요?
네. HRM은 구단 프런트가 데이터 보고 FA 시장에서 어떤 선수 얼마에 영입할지 기획하는 거고 HRD는 코치진이 선수들 훈련 프로그램 짜고 기량 끌어올리는 육성 역할이잖아요. 이거 하루가 어떻게 굴러가나요?
가상의 오후 2시의 워크플로우를 보면 숨이 막힙니다. 모니터 한쪽에는 피플 애널리틱스 띄워놓고 신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스킬 가치를 산정하고 있어요.
연봉 협상용 데이터 돌리는 거군요.
동시에 다른 화면에선 이 새로운 직무급 체계가 기존 20년 차 현장직들의 반발을 사지 않을지, 노동법 위반은 아닌지 치밀하게 검토합니다.
와, 머리 터지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글로벌 비중이 83.7%니까 슬로바키아나 인도 법인 매니저랑 화상 연결해서 현지 노동법 이슈를 영어로 조율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력, 갈등 중재, 글로벌 영어 소통까지 매일 숨쉬듯 써먹어야 하는 생존 도구죠.
성과 지표인 KPI도 피도 눈물도 없더라고요. 빈자리 났을 때 채용 리드타임 며칠 걸렸나, 핵심 인재 이직률 전년 대비 몇 프로인가 다 숫자로 평가되잖아요.
네, 아주 냉정한 성과주의가 적용됩니다.
자, 여기까지 엄청난 이야기들을 파헤쳐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가 굳이 이 남의 회사 인사부서 이야기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걸 단지 특정 기업의 채용 분석 정보로만 소비하면 진짜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IT에 있든 금융업에 있든 조만간 반드시 마주치게 될 미래 업무 환경의 거울이거든요.
미래의 거울이요?
네. AI가 이력서를 1차로 걸러내고 내가 회사에 바친 연차가 아니라 당장 오늘 시장에서 통하는 뾰족한 스킬에 따라 내 연봉이 결정되는 시스템.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보상받는 룰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걸 이 자료가 생생하게 폭로하고 있었네요.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의 궤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컨테이너 만들던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거쳐서 이젠 소프트웨어와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을 만드는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대전환의 뼈대와 근육을 만들고 새로운 유전자를 이식하는 외과 의사가 바로 HR 부서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맞습니다. 화려한 기술 뒤에는 항상 사람 간의 치열한 갈등과 조율이 숨어 있었네요. 오늘 탐구를 통해 우리는 철저하게 연차나 충성도가 아니라 데이터로 입증되는 스킬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로 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냉정한 변화의 물결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직원의 가치가 냉정한 데이터와 AI에 의해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미래의 직장에서 우리가 과거의 미덕이라고 불렀던 회사에 대한 끈끈한 소속감이나 동료의 전우애 같은 것들은 과연 어떤 형태로 살아남게 될까요?
아, 철학적이면서도 뼈아픈 질문이네요.
효율성이라는 차가운 술자에 밀려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연대 방식으로 진화할까요? 내일 출근길에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일터에 한 번쯤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